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운데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놀래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몇몇 분들은 찾아오셔서 본인같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릴 뻔하셨다고 그 놀라움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아무 말도 없으신 분들 가운데는 아 좋다가 말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작별을 고했을 때 제자들이 가지는 그 심정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랐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시키는 데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지만 앞으로는 그런 얘기는 농담으로나마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시죠.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해오는 몇몇 교회가 있었을 만도 한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꼭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갔다가 꼭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또 위안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근심거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가지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요 소유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어디서 오실까 하고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기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그 비유 내용들 속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가르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과정들을 가지는데 오늘 이 상황에도 이 말씀이 적절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44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전체 내용이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이 구절들 전후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전제를 두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내용들을 보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둘째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결산하고 심판할 때가 되는 것이며 그 심판의 판단 기준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했고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결정된다 하는 내용들이 공통된 내용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크게 실감이 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하는 이 약속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소망하며 또 긴장하며 살지 않죠. 오시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오시지 않았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죠. 물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도 안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느긋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4장 48절을 한번 보시죠.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마지막 날 심판 때의 그 심판의 그 기준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한 것과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얼마만큼 잘 감당했느냐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오시긴 오실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언제 오시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이 땅의 종말이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개개인의 종말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받을 그 일들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삶과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고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몸에 암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속는다라는 눈치로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검사를 했는데 뭐 다른 건다 이상하지 않고 이제 콜레스테롤만 조금 정상치보다 높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와이프의 눈치를 안 받고 테니스 열심히 쳐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적어도 먹고 살 것을 위하여서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이제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어야 되겠다.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청산하고, 특별히 마음에 빚진 것이 있으면 갚고, 또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나누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온 삶들과 인생들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한 3년 정도만 있더라도, 아니 1년, 아니 6개월만 있었더라도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제 5부 능선, 6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훨씬 짧죠. 여러분들 그삶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겠습니까? 아직도 먹고 살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을 금요일 날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죠. 그래서 누구는 한 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두 달란트를 주고 다섯 달란트를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25장 15절을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 비유를 보면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왜 많이 주고 누구는 왜 조금 주는가?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이 종에게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주인이 그 종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그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주인이 평가하고 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개개인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보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인은 모두 우리에게 다 만불씩 주고 이제부터 나가서 이 만부를 불려와라, 요이 땅 해가지고 많이 불려오게 하고 그중에서 제일 적게 불려온 사람은 탈락시키는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아주 공평하게 준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재능과 역량의 크기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 얼마만큼 충성하냐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큰 교회가 있고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큰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목사는 별로 뭐 볼품 없고 그만큼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우리는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그 평가는 분명히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목회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목회는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주어진 지위와 재물과 어떤 권세와 어떤 역량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성과,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때 더 이상 이젠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없어서 못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셔서 못했습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것에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굳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에는 어떤 수치나 양 또는 결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크냐, 위대하냐, 많은 것을 했냐, 유명하냐라는 거죠. 무조건 크고 많고 높고 유명하고 인정받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도 아니고 주어진 것에서 얼마만큼 충성하냐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는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지금까지 여러 번 접하셨고 읽기도 하고 아시기도 하시지만 이 한 달란트 예, 죄송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나일 거다라는 생각은 보통 잘 안 하시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자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 받은 달란트로 이문을 남기도록 힘쓰지 않고 왜 땅에 파묻어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한 달란트가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작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는 아시는 대로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 하루 노동자가 20년 동안 꼬박 일하고 일한 대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에만 모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적게 받았다고요? 그것은 오히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 그 맡은 바 그 불려야 할 책임이 큰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었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것을 땅에다 묻었는가 하는 겁니다. 25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다 같이 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주인이 종에게 그 한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라고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생각하기를 그 마음의 의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한 보상을 내가 갖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 시키고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받아가는 것이죠. 나는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다 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고 자기는 뺑이 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일에 굳이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어 둔 것이죠. 땅에다가 묻어두고 그 다음에 그 묻어둔 다음에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종이 한 것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이 종은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신자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며 주를 닮은 모습으로 온유하고 지고 망하는 삶을 삶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 파 묻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일한 것으로 내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맛볼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행복해할 수 있는 일들만을 위하여서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종들 중에 여러분의 모습은 인생의 모습은 누구와 더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왜 그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다 파묻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 종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0절을 보세요. 30절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그 종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무익한 종이죠. 이 무익한 종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익한 종? 아니죠. 유능한 종? 아니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시킨 것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라는 것이 이 시킨 것을 이 종이 얼마만큼 재주를 부리고 꼼수를 부려서 기대 밖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주인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그에게 맡기고 시킨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종을 원하지만 지금 이 종은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갑니까? 무익한 종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자꾸 뭐 테니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비유니까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목회자 테니스 대회를 합니다. 테니스 대회를 하는데 이 테니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실력에 따라서 ABC로 나눕니다. A가 제일 잘하는 어떤 그런 등급이고 이제 뭐 한국에서는 금은동으로 이렇게 나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 대회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구력도 있고 이제 실력도 이제 견줄만 하고 충분히 뭐 A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실력을 이렇게 나눌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가 생각을 한 거죠. 잘 못 치는데도 그래도 그 그룹 안에서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테니스 대회를 할 때 이제 B조에다가 저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마음이 언짢아서 아주 일주일 동안 아주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서운하더라고요. 뭔가 무시받는 것 같고 외면받는 것 같고 과소평가받는 것 같고 뭔가 텃세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이 테니스를 때려쳐 말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것이 하나까지 이해가 됐냐면 이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 선거를 했는데 직분 선거에 탈락되고 안 된 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이제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그냥 잘못됐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잘못된가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자존심에 있었던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테니스를 잘 치고 못 치고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사실 관심 바뀌죠. 그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서만 그 일에 끙끙대고 그 일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죠.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라면 목회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축구 선수의 자존심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요리를 못한 것으로 뭐 탁구를 못 친 것으로 자존심을 상해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자존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고 말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직분이 받는 이들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그 직분 속에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너가 땅에서 어떤 직분을 하고 살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묻지 않을 거예요.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의 신자답게 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했느냐를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심은 바로 그런 자존심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과소평가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과소평가당하고 무시당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외면과 무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건 말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못하건, 우리의 가장 큰 자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에 대한 문제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놀려도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야 할 한 가지 문제는 나중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더 크게 인정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일에서만큼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자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존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아주 헛된 자존심,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한번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서만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삐지고 시험받고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나 어떤 재능이나 업적이나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충성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유능함을 따지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그 기준은 어떤 그 사람의 재능이나 역량이나 뛰어남이나 어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종된 자세와 가치를 가지느냐, 종된 성실함을 가지느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와 또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작게 여겨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높게 가장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성함으로써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과 23절 우리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그 칭찬이 똑같이 나오죠. 그 칭찬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을 두 가지로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충성된 종에게 주신 보상이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그 종에게 있어서는 더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그 비유의 뒤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한 달란트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열 달란트 받은 자는 열 한 달란트가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더 유익될 것이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열 달란트 받는 자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이상의 큰 것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길 만큼 그 주인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25장에 34절을 한번 보시죠.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가보시면 그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문화에 대한 비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열 고을을 차지하라.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인가는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것이 그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맡길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가진 즐거움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장차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함으로 우리에게 받을 보상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충성된 삶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무기한 연장되어서 그날 동안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놀고 먹는데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 하셨을 때에는 그 오시는 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충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광과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주어진 이 경주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